허브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데, 진화론은 이게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이렇게 갈 때 중간 형태 그런 게 있어야 돼요.
근데 화석이
예, 화석이 하나도 발견된 게 없어요. 그 이 중간 형태로 이렇게 된 그 화석이 하나라도 발견됐다면 그것에 대해서 진화론의 어떤 그런 진실성에 대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갈등에 대해서 다윈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지구에는 200만 내지 300만의 종이 존재한다. 그것들은 우리가 관찰하기에 충분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잘 훈련된 관찰자들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생물의 종류도 다른 종류로 진화되었다는 기록을 찾을 수 없었다. 이 중간 형태의 화석을 찾을 수 없었다는 그런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참 진화론의 그런 허구를 많이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진화론을 그럼 왜 이런 진화론을 믿느냐 하면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믿기 싫지 않았어요. 지금.
맞아요. 네.
믿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자신의 그 타락한 어떤 본성에서부터 나오는 죄된 본성에서부터 자유롭게 마음껏 죄를 지으며 자기의 어떤 그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이 뿌려놓은 죄의 속성대로 살고 싶은데 공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행위를 관찰하시며 그 마음의 동기를 보시고 나중에 심판한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분이 안 계시면은 내가 그냥 마음껏 내 마음대로 그냥 어떤 정말 그 말은 사단이 뿌려놓은 그 죄의 속성대로 살아갈 건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좋을까 해서 사실은 진화론은 불과 200년도 채 안 된 그런 어떤 학문인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전혀 이렇게 창조론의 창조에 대해서 이렇게 의심한 전 세계가 그런 것이 없었는데 불과 200년 전에 이렇게 시작된 그 진화론이라는 것을 말미암아 전 세계에 거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분들도 창조론에 대해 의심한다는 거죠. 그 증거가 뭐냐면은 죄의 속박에서 아직까지 벗어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없애버리고 새롭게 재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한다는 그 증거만 보더라도 200년 전에 뿌려놓은 그 진화론의 사상이 교회 안에도 깊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의 법대대로 살아가지 않으려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죄의 본성에 사단이 뿌리는 이론에 짝을 맞춰가지고 이것을 그냥 믿고 있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진화론과 창조론은 어떤 인생관과 이런 모든 종교와 신앙들이 다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쉽게 양보할 수 없는 거 양측에서는. 그래서 1999년에 캔자스주에서 교육위원회에서 이 교과 과정에서 진화론을 빼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니까 그 여섯 개 공립대학 총장이 그러니까 종교계는 물론 환영했죠. 그러나 이제 이 교육계 쪽에서는 캔자스주의 과학 수준을 100년 전으로 돌렸다. 나는 이제 진실을 가르칠 수 없게 됐다. 이러면서 이 교사들이 다른 분야로 전업하거나 다른 주로 이동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발표하면서 반발을 막 했어요. 본질적인 그런 질문에 대한 완전한 그 대립들이 이렇게 딱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기 인생관이랑 종교 신앙 이런 모든 것들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요. 지금 네 뭐 저희가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뭐 더 이렇게 나눌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주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진화론의 근거에서 또 어떤 과학적인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또 기독교의 그런 불합리함 때문에 기독교 안티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는데요. 기독교 안티는 이제 대부분 무신론자죠. 근데 그 기독교 안티들이 모이는 곳에서 진행된 설문조사를 제가 봤습니다. 왜 그 기독교를 그렇게 반대하는가 제가 좀 이유를 좀 제가 한번 봤는데요. 기독교 안티가 된 가장 큰 이유가 배타성 때문이에요. 42.3%가 배타성 때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가 인간성 말살 때문 20%가 인간성 말살 때문에 기독교 안티가 되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이유는 뭐냐면 지도층의 타락, 또 부조리를 알고 나서 헌금의 강요, 세습과 족벌경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부조리함 왜 안 좋은 모습들 때문에 기독교 안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려고 검색을 쳤어요. 내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에서 딱 치니까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한 아가씨가 올린 글 같은데 참 재밌어서 제가 한번 갖고 와봤거든요. 네. 짧게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 어렸을 때 스님 앞에서 예수님을 외쳐대던 목사님의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아. 아직도 나는 기독교가 꺼려진다. 예수님은 믿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예수님은 믿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신뢰가 안 간다. 무슨 마음으로 믿는 건지 불신하게 되고 그들과 같은 축에 끼고 싶지도 않았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뒤에 선교 납치 사건으로 더 안 좋아하게 됐다. 특히나 가서 애들을 한국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 사랑해요를 의미도 모른 채 먼저 외치게끔 하면서 그 나라의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 역시 마음에 들지 않았다. 모르겠다. 순수하게 종교 활동하는 사람도 있다고 믿는데 가끔 지하철에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외치는 아줌마, 간통을 하다가 걸려서 창문에서 뛰어내리는 죽은 목사의 소식이나 공금 횡령으로 고소당하는 목사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나라는 기독교 믿음에 대한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생각도 든다. 이제 끝에가 좀 재밌는데 차라리 이제 친구 뭐 조모 씨라는 사람이 있나 봐요. 차라리 친구 조모 씨처럼 남자랑 헤어지면 스트레스 받을 거 없이 절에 가서 삼천배나 하고 오면 좀 홀가분해질라나? 이런 게 종교 활동 아닌가? 크크크 뭐 이렇게 이제 써놨는데 자신의 글로 요즘 이게 그 기독교에서 일어나는 그런 각종 그런 모순과 비리를 통해서 본인은 예수님을 믿지만 아 나는 그 예수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축에는 끼고 싶지 않다 그런 심정을 내가 기독교를 싫어하는 이유라고 이렇게 토로를 해갖고 이제 인터넷에 올린 글들이거든요. 이런 글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어떤 그런 신앙에 대한 그런 바른 기준을 세우기도 전에 자신의 그런 어떤 영적 체험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만나기도 전에 이런 사회에서 겉도는 현상 때문에 기독교를 이제 정의 내려버리고 그쪽에는 그런 자기의 모든 가치관을 결정해버려서 이제 하나님을 등지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 사실은 우리 그 오늘날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사실은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근본된 그 참된 그 이유의 동기 가운데 믿는 것이 아니죠. 사실은 그게 사단이 욥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욥이 이렇게 당신을 섬기는 이유는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산호를 두르심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께서 손으로 하는 바에 복되고 복을 주니까, 그러니까 소유물이 땅에 이렇게 풍성하니까 욥이 아주 거부로 살았잖아요. 그런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람 인간으로부터 경배를 받기 위하여 축복을 뇌물을 쓰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취급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복음을 오늘날 교회에 뿌려놨죠. 네.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그 축복을 받는 어떤 그런 개념, 또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 그래서 선교 활동도 심지어는 가난한 나라에 무엇인가를 주고 이렇게 선을 베풀고 물질을 많이 이렇게 줌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유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신은 사단이 무엇인가를 주고 그 대가를 주고 섬기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죠.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가운데 의롭게 우리가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는 건데, 그러니까 사단이 뿌려놓은 거짓된 복음 속에 섬기다 보니까, 그래서 야고보서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한 것은 그 당시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그 율법적인 조항에서 폐지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정말 그때 가난한 자와 헐벗고 고아와 나그네 이런 대접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을 그 앞부분에 보면은 가난한 자가 왔을 때 빵을 주지 않고 그냥 믿으라, 믿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 예를 들으면서 그 야고보 사도가 질책을 하는 거죠. 네. 오늘날에도 예수 천당, 불친 지옥이라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거룩한 삶을 살고 세상 사람보다도 정말 손해보고 이기심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이기적이고 더 욕심 많고 더 자기만 알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 부끄럽고 미안하더라고요. 그들에게. 그래서 그런 정말 삶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삶, 정말 이기심 없는 그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베푸는 그 삶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말로만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니까 안티들이 이걸 가지고 말꼬리를 물고 교회가 정말 교회 역할을 하지 못하니 너무도 진리에 저촉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해도 할 말이 없는 거지.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거는 아마 그 효과적인 것은 뭐냐면 그 구원은 웬만한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아주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인 구호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이 더 불신을 조장하느냐. 물론 그 방법상에도 이제 문제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행하지 않은 삶 때문에 그것이 불신이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은 그 자체를 가지고 문제시 삼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뒤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더욱더 혐오하는 이유는 현재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드러내고 그 삶이 정말 예수님을 닮아 있었다라고 하면 그렇게 외치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불신을 갖지는 않았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더 경멸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런데 주위에 있는 같이 신앙을 하는 신자들이 너무나 그리스도인 같지 않기 때문에 각자 마음속에 배어있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불신들이 있어요. 저는 그것을 오랜 세월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알거든요. 그 불신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까지도 냉소적인 그러한 입장에서 교회 안 가면 뭔가 불안하고 교회 가야지 복을 받을 것 같고 기복적인 신앙 안에서 그렇게 신앙하는 사람들이 많죠. 네. 마음이 참 아픈 것은 뭐냐면 정말 아까 그 표현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저래? 아니면 더 욕심이 많아? 더 문제가 많아? 이런 것들을 우리 주위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듣거든요. 정말 그것은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가 가슴을 찢고 하나님 앞에 이게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거든요. 사실상 우리들의 상태라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면서 지금 나가야 될 부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성교사님 이야기하시니까 그 생각이 나는데 그 무신론자, 그러니까 기독교 안티들도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는 함부로 이야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있지만 지금 현재 기독교를 봤을 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그런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이 기독교 안티들이 사라지지 않을까.
오늘 주제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도 이렇게 직결이 됐다고 생각해요. 왜 하나님을 믿느냐. 지금 이러한 현상들이 기독교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스스로 해봐야 되거든요. 뭔가 믿음에 대한 잘못된 그런 바탕이 깔려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을 믿냐. 뭐 복받기 위해서,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해서, 뭐 내가 뭐 이렇게 이 땅에서 복을 누리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를 알고 그분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신앙생활하느냐. 이것은 엄청난 차이거든요. 이것들로 인해서 이제 믿음이 갈라지게 되는데 21세기를 이제 정보화 사회라고 하죠. 정보 시대, 정보 경쟁, 정보 전쟁까지 말이 될 정도로 정보화 시대인데, 사실 이 정보의 싸움은 이 예수님 이후부터 시작이 됐다고 봐요. 왜냐면은 사단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더 늘어나잖아요. 그때 이제 이후로 사단이 이제 생각한 게, 아, 그리스도인을 죽일 필요가 없다. 차라리 내가 교회를 들어가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지식,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에 주입하기만 하면 된다. 그렇게 사단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와서 잘못된 복음, 잘못된 가르침, 그리고 이 잘못된 믿음, 이런 기복신앙, 너희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라 자신의 속성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이렇게 믿어야 하나님을 믿는 거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이렇게 퍼뜨려온 결과, 이게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기독교가 욕을 먹고 우리 믿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한테 지탄을 받는 그런 행태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기독교 사회가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그 오해.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어요.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이제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어떤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생각한 거예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배타적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정말 모든 자들을 똑같이 사랑하시거든요. 그리고 똑같이 그들이 다 하나님의 백성이 될 가능성을 다 주셨거든요. 그분들도 다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성품대로만 따라 살아간다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잖아요. 끝까지 그들을 기다리고 인내하시면서 시간을 주시잖아요.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생애를 통해서 책을 읽었는데 그 사도 바울이 맨 마지막에 이제 죽기 전에 누구 앞에 서느냐면 네로 앞에 서요. 그 황제 유명하잖아요. 그 황제 네로 앞에 섰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이 저는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하고 아유 네로 황제 앞에서 고난을 당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을 네로 황제 앞에 세웠을 때는 네로 황제에게 다시 한번 은혜의 기간, 정말 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설명하고 그가 깨달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준 거예요. 그 시간을 준 거고 그거를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 악한 네로, 정말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네로 그 사람은 진짜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악한 네로 앞에도 마지막까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고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주시는 걸 보니까 정말 우리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그 정말 모든 자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끝까지 기다리시는 마음을 잘못 생각하고 자꾸 이런 말들을 퍼뜨리고 전하니까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물론 변하지 않는 우리의 잘못된 그 믿는 자들의 모습도 있지만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해부터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많은 자들에게 안티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지금 말씀하신 건 참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참 감동적으로 이렇게 저도 느껴지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시고 먹을 것과 여러 가지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우리가 하나님 당장 교회를 다니지 않고 당장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들을 불신자, 저들은 뭐
이방인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 그거는 교만입니다. 그거는 정말 큰 교만이고 회개를 해야 될 교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은 아직까지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까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열려져 있어요. 한번 얻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합당치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은 이뤄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악인이라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있고 그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이면 언제든지 회개하고 진실한 주님의 아들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되었다고 아니면 먼저 되었다고 결코 교만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건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에스겔 18장에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고 여기신다고 하셨고 의인이 아무리 이전에 의를 행하였지만 그러나 그 의에서 떠나서
죄를 범하면은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영혼은 죽는다 그랬거든요. 구약이나 오늘날이나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평하심은 항상 동일하시다는 거죠.
그 기독교 안티들이 이제 기독교의 부조리를 보고 이렇게 안티가 되고 또 이제 무신론 사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사실 이 무신론 사상을 이렇게 전파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겨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무신론을 이렇게 예전부터 이렇게 주장해 왔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사람들이 죽을 때가 되면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책을 쓴 일본의 호스피스 병동 의사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이제 1,000명이 넘는 그 암환자들을 이렇게 대하면서 그 사람들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들을 정리를 해보니까 공통적으로 이렇게 정리되는 부분들이 25가지로 정리가 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진지하게 생각했더라면 이런 질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은 정말 볼품없는 삶을 이생에서 살아왔더라도 정말 아름다운 그런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에서 막 너무 이렇게 떵떵거리고 잘 이렇게 막 살아왔던 사람들도 죽을 때는 막 너무 괴로워하고 불안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양면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 생기냐면 이 죽음에 준비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내가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또 내가 인생의 의미를 잘 이렇게 살아왔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뉘는데 유명한 무신론자 중에 로버트 잉거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죽을 때 이렇게 유언을 했다고 해요. 이 딸이 죽을 때 로버트 잉거솔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버지 아무래도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더 사실 것 같지 않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버지 죽으신 다음에 제가 아버지 뒤를 따를까요? 아니면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을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고 해요. 그 대답에 이 로버트 잉거솔이 내가 주장한 무신론은 허무한 것이다. 나는 아직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그러니 너는 내 어머니를 따라 예수를 믿어라. 이 사실 무신론은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이 무신론자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땅에 살 때는 우리가 죽음을 아직 당하지 않았을 때는 잘 모르죠. 그러나 사실 이것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죄의 해결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한 전혀 해답이 없는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보고 그 안티가 되는 것보다는 그 이면에 정말 진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 오해하지 말고 정말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을 아울러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지 이 신앙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경험과 생각을 좀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은 예수님께서 그 요한복음 5장에 그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하시면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었으리. 그러면서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였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했던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거를 즉 구약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믿지 않았을 때 예수님이 막상 오셨을 때 믿지 않았거든요. 내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곧 예수님의 말씀을 사복음서로 만드는 오늘날의 그 말씀도 사실 어떤 면에서 믿지 않는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라고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참된 믿음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것을 근거로 하여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하지 못하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그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그 말씀, 이 말씀 앞부분에 3장 16절 앞부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려니 그러면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똑같아요.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께서 들려야 하리라는 그 모세가 노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높이 달렸음으로써 많은 우리에게 모든 인생에게 구원의 길을 이렇게 열어놓았죠. 이것은 그때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구속의 경륜 속에 계획 속에 심어둔 것을 2000년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보리에서 행하신 거지 이미 예수님께서는 창조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였을 때 어린 양의 예표로서 그 구속의 경륜, 구속의 이루심을 우리에게 미치 보여주셨죠. 그래서 인자가 들려야 할 때 그때 예표로서 에덴 동산에 보여주셨고 갈보리에서 그 보여주신 것을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 참 믿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속의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고 따를 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그리고 3장 18절에 아주 그 뒤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아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니 알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 왜 이름이라는 말을 언급하였을까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은 예수잖아요. 예수의 이름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것. 그러니까 이름을 믿지 않았다는 것은 그 죄에서 해방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죄에서 해방되지 못한 것은 계속 그 가운데 가다 보면은 결국은 심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벌써 심판 가운데 정죄 가운데 그대로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서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도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지 알고 성경을 상고하고 또 친히 하신 말씀 속에서도 결국은 말씀 가운데 모든 진리가 다 담겨 있고 참된 믿음이 말씀 안에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딱 비춰주실 때 그 말씀을 쫓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대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그걸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예수님의 무엇을 아느냐. 신구약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그 무엇을 아느냐. 그냥 예수님이 있는 그 존재를 아는 것이냐. 뭐 어떤 목사님처럼 그냥 예수님과 내가 그냥 하나가 돼서 삶에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사는 게 예수님 아는 거냐. 아, 그렇게 얘기하기에는 성경을 우리가 깊이 연구를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오신 그 목적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러 오셨는가 그분의 직분과 그분의 목적 그분의 사명을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전에는 그냥 믿기만 하면 그분의 존재를 사실 인정만 하면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신구약 성경을 연구하면서 특히 이제 구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그리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성소 제도를 연구하면서 아, 그 구원에 대해서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구원에 대한 그 의미를 손을 이렇게 직접 댈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얻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데 예수님이 무엇을 아냐? 성소들에서 잡히는 그 희생양으로 오셨고 그리고 성소에서 중보하시는 대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류의 모든 죄를 그 지성소에 있는 율법에 근거해서 사람들을 심판하는 심판관으로 오셨다는 거. 이 세 가지 직분을 알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직분을 감당하시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오신 목적을 알았을 때 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았을 때 내가 영생을 취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당신께서 희생양이 되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성소에 가셔서 죄인들을 위해 죄인들의 성화된 생활을 위해서 중보를 하시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시고 또 마지막으로는 종국에 가서는 지성소에 가셔서 우리의 그런 성화된 생활을 율법에 근거해서 조사하시고 심판하셔서 우리를 영생에 이르시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직분과 예수님의 사명을 바로 알 때 아,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 있는 거구나라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분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 지금 떠올라요. 사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책을 읽고 종교를 여러 가지 종교를 갖고 가지고 그리고 문학책도 있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자기 마음속에 갈망을 채우려고 애를 쓰죠. 저는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찾는 과정의 한 부분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교의 아주 큰 스님인 성철 스님도 평생도록 그분처럼 면벽십년에다가 그분처럼 깨끗하게 인생을 산 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 기독교인도 그분처럼 깨끗하게 산 사람이 별로 많지 않거든요. 외적으로 보면. 근데 그분이 열반송을 이렇게 돌아가실 때 열반송에 그런 얘기를 했죠. 내가 평생에 문 남녀들에게 거짓말을 많이 하였으니 내 죄가 수미산을 넘어간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다음에 나는 물론 지옥으로 떨어진다.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저는 그분이 굉장히 깊은 도의 경지에 이르렀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은 그것조차도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사실은. 그거는 정말 양심의 고통과 양심의 깨끗한 삶을 살려고 정말 투쟁을 했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진실한 고백이거든요. 사람은 새는 울 때 구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말이 정직해지는 거예요. 저는 정직한 말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말을 했어요. 공자는 그런 말을 했죠. 공자가 제자 한 번은 제자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그렇게 물었다 그래요. 선생님, 죽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공자님이 이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는 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는 것을 알냐. 아주 정직한 얘기죠. 왜 그러냐면 인생에 대한 삶과 죽음의 의미를 정직하게 진실되게 답해 줄 수 있는 분은 창조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올바로 알게 되면 믿음이 선물로 주어져요. 내가 믿는 것은 그것은 맹신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고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읽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분 앞에서 나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분의 성령이 선물로 마음에 임하게 되어서 주님과의 완전한 한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새 창조의 능력이 임하게 되거든요. 그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것이 성경적인 답이죠.
네. 제가 어떤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그 선교사님이 평생을 이제 해외에서 선교를 하고 여러 교회를 개척한 분인데 그분이 칼빈주의 신학도 하시고 순복음주의 신학도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순복음 쪽에서 이 파워가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하잖아요. 근데 어떤 신비로운 체험 이런 것들을 아무리 해도 그런 것들 많이 했는데 진정한 이 성령의 열매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로교 신학을 아무리 이렇게 많이 해도 이제 와서 이제 동료들을 이렇게 같이 신앙했던 분들을 보니까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이젠 왜냐하면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계속 성장해서 이 믿음이 나중에는 죽음 앞에서도 진실한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되는데 이제는 정말 이 이제 늙어서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난 진짜 하나님께서 복받은 사람이겠지. 난 아마 하늘나라에 갈 거야. 이런 그거에 대한 구원의 확신까지도 이제 흔들리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아 이것이 정말 맞는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얼마 살진 않았지만 제가 신앙을 진짜 하게 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죄인인 걸 알게 됐다고. 근데 그때 제가 죄를 미워하면서 동시에 또 죄를 좋아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오셨지.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회개하고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 스스로 자위했어요. 그러나 저는 알잖아요. 제 양심적으로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죄를 승리하는 복음을 알게 되면서 아 내가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전해야겠구나. 이게 진짜 진리구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근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면서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의 종에서 진리가 자유케 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거룩하게 없어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건 진짜 진리밖에 없구나. 그래서 올바른 이 복음, 진리를 우리가 알아야겠다.
제가 짧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그 믿음을 칭찬한 자가 있잖아요. 가버나움의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다만 말씀만, 나의 집에 오는 것을 원치 않고 다만 말씀만 하옵소서 할 때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고. 그때 백부장이 했던 고백은 창조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거든요. 아, 네.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능히 해방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을 이걸 믿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아, 네.
저도 믿음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믿음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납득할 수 없는 것을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정직한 양심을 가진 인간이 양심을 살리고 빛나는 지성을 활용해서 정말 의롭게 되기를 원하는 선택, 그 의지를 활용해서 자기 양심을 살려서 의로운 선택을 하는 것이 저는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은 하나님을 왜 믿으십니까? 라는 주제로 여러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인간이 가진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은 진리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진리를 바로 알고 믿어야겠습니다. 진리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기다리면서 감옥에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관저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이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죽음 앞에서도 사도 바울과 같이 진실한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